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디모데 전서로 모시겠는데요. 오늘은 2장 6절 말씀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건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속건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안티루틀론이라는 그 단어거든요. 근데 이 말은 값으로 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하는 것은 친히 그 대가를 지불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 구속함을 받은 것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잃어버린 어떤 그 죄인들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자가 되었는데 죄인이었던 것이죠.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당신의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 이게 그 6절에서 보는 속전입니다. 그 다음에 7절로 가보실까요?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세움을 입었다는 표현은 임명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바울은 자기가 위임받은 전파자여 사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파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게룩스에서 나왔는데요. 이 말은 그 전령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령사가 말이에요. 무엇을 이렇게 전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게룩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나팔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팔을 분다라고 할 때는 무슨 뜻을 전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분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나팔을 통해서 우리가 불무로 전달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도록 임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그랬는데요. 이것은 바울이 교회들을 향하여 쓴 글이 아닙니다. 바울은 항상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가르치는 자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8절에 보면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원하노라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자기의 고집이 아니라 이건 소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난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좀 의미 있는 것은 각 처에서 남자들이 기도하기를 그랬어요. 대개 여러분 우리도 보면 기도하는 자매들이 많고 기도하는 여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건 참 힘든데, 아마도 이 당시의 문화권 속에서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대개 남자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바울은 공중기도, 곧 공적 예배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를 말할 때 그 가운데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그 올려지는 기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기도하는 방법을 8절에서 쭉 이야기하는데 거룩한 손을 들어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는 손 들고 기도하는 거 잘 없잖아요. 뭐 저도 뭐 가끔씩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만은 아마도 이것은 초대교회에 기도하던 자세가 아니었나 싶어요. 이 자세는 기도하는 사람의 생활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봉헌한다. 전 완전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의 표현으로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다고 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 중에 손을 든다거나 뭐 기도 중에 손을 든다거나 그러면 좀 안 좋게 보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좀 비판을 받는데, 좀 비판하는 것이 잘못됐죠. 그리고 손 드는 분들도 좀 적절하게 손을 드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그건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손을 드시는 분들이 때와 장소를 좀 가려서, 예를 들어서 모든 성도들이 앞을 향해서 집중하고 지금 눈을 뜨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혼자 손을 높이 들고 계시면은 뒷부분이 가리게 되잖아요. 찬송을 할 때더거나 뭐 이렇게 기도할 때, 그럴 때는 좀 상관이 없겠죠. 바울이 여기서 표현할 때 그냥 손이 아니라 거룩한 손이라고 한 그 말에 우리가 유의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 손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집회에서 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노와 모든 죄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손을 들어야지, 그런 것들이 마음에 가득한 가운데서 손을 들고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다툼이 없이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나아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기도 회에 정말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 이 믿음의 어떤 그 종들이 함께 모이고 함께 역사하는 그러한 귀한 기도회가 되기를 저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그 8절에서는 남자들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교훈하고 있다면, 요 다음으로는 이제 여인들, 우리 자매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잘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바울은 남자들이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을 했고, 이제 여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구절에서는 지역 교회 안에서 여자들의 복장이나 위치에 대해서 우리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봅니다. 우리는 유형적인 지역 교회에서 차지하는 여인들의 위치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적인 입장이 대립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입장, 모두가 그 구절에 근거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웁니다. 한 가지는요, 모든 공적 예배에서 지도적 위치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제 다 어느 교단들은 여자 목사님들, 뭐 우리 통합 측까지도 이제 여자 목사님들을 세우시죠. 저는 합동 측에 속해 있는 목사인데요. 아직 저희 교단에서는 여자 목사를 안 세우고 있죠. 또 교회가 여자분이 주의하는 것,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왠지 좀 어색해하는 그런 교회들이 지금도 있지 않나 싶어요. 어쨌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이제 좀 시대를 뛰어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갖습니다. 뭐 제 속한 교단의 어떤 그 주장보다도 이건 저 아주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껏 헌신하고 마음껏 충성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받은 어떤 사명들, 또 그 재능들, 그러니까 탤런트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면 저는 그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스포츠 기자가 여인의 죽음에 대해서 작은 기사를 썼는데요. 그는 그 기사를 아래 이런 말로써 이제 끝을 냅니다. 여기에 낸시 존의 유골이 잠들다. 그녀의 일생은 아무런 두려움도 없었네. 노촌으로 살다가 노촌으로 죽었네. 노시트 노런이다. 에라도 없었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이해를 못하실 터인데요. 대개 여인들은 재능을 활용하지 못하고 많은 교회에서 그냥 잠잠한 채 있다가 그냥 뭐 시집가고 또 뭐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을 빗대어서 한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역 가운데 여인들을 사용하실 것이고 또 사용하셔야만 됩니다. 이 부분들을 많은 교회들이 더 분명하게 깨닫고 주장하고 나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한 혼란을 본 구절에 대한 오해와 바울 당시 로마 세계를 우리가 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요것은 우리가 좀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를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송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의 그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이 내용을 현대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도 많은 우리 자매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더 힘있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많은 교회들이 또 혼란을 일으키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아직 정서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고 싶어서 안타라고 싶어서 바울 당시 로마 세계를 조금 여러분들이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인들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드보라, 에스더, 룻과 같은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여종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메리 프리처라든가 브리스길라라든가 긴이라든가 뭐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김알란 박사라든가 뭐 얼마나 훌륭한 그러한 하나님의 여종들이 많았습니까? 참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데 이런 분들이 하나님 그 교회에서 더 귀하고 놀랍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장을 열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더 크게 이렇게 좀 지평을 열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바울이 여인들이 머리에 못을 써라 이렇게 말한 것은 아마도 그 당시 로마에서는 여인들이 이방 종교의 일부를 담당하고 또 중요한 위치를 아마 차지하고 있었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아프로디테를 숭배하는 아주 부도덕한 의식들이 있었잖아요. 그 의식 중에는 이제 뭐 이제 제주들이 이제 물건을 바치고 재물을 바치고 거기에 사제들이 있는데 그 사제들 중에는 여사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여사제들이 제사를 드리러 올라온 그 남자들과 거기서 혼음을 하는 그래서 이방 종교는 혼음 종교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단 말이죠. 아크로폴리스 꼭대기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데 거기에는 수천 명의 처녀들이 그 사제로서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역사의 기록은 뭐냐면 다 이러한 여인들이 창녀였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의 머리는 이렇게 흐트러져 있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좀 죄송합니다만 이런 표현이 이 목사로서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그 막 그 안 좋은 쪽에서 종사하는 그러한 여자분들을 보면 뭐 화장도 좀 이상하고 뭐 이렇게 머리 그 파마한 것 뭐 그 좀 그렇지 않나요? 뭐 치렁치렁하고 막 너무 막 그렇게 늘어뜨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당시의 여자들이 그렇게 흐트러진 그러한 모양으로 이 어떤 안 좋은 쪽에서 종사하는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여인들은 수건을 쓰라 이렇게 교훈을 했다고 우리가 이 성경을 그리고 2장 8절을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이때 디모데가 있었던 에베소도 여인들이 다이애나 신전의 예배 의식에 아주 그 두드러진 역할들을 감당을 했었는데 이 모든 신비 종교 가운데 여사제들이 있었고 이 여사제들의 모습이 바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분 또 구별 또 단정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옷을 입고 어떠한 모습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여자들은 머리에 써라 이렇게 가르친 거죠. 그런데 지금도 예배를 하면서 머리에 써야 된다, 무엇을 써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그 시대의 문화를 정확하게 읽지 못하고 한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제 2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정하고 따운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바울은 남자들이 공중기도를 인도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여자들 또한 기도해야 아지 또 뭐 기도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여자들이 기도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드려야 될 것은 이 주제는 말이죠. 공중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외부적인 꾸미는 것보다도 내적인 장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인들도 공중기도를 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육체적으로나 성적인 매력을 과시하라는 복장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도 약간 저는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조금 좀 진보적이지 않나 싶은데도 이러한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할 때는 우리가 너무 노출이 심한 옷,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방해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앉는 그러한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고 또 옆에 앉은 사람이 너무 어색하지 않게끔 우리가 옷을 좀 더 잘 입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기 목사님이 어느 부인의 그 편지를 받았는데요. 이런 내용이라고 그래요. 나는 당신께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편지를 써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될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말씀하는 모든 사실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난 금요일 아침 잠언 공부 시간에 당신이 나의 신경을 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아내를 선택해야 할 젊은이에게 충고하면서 무엇보다도 그녀가 그리스도인인지를 확인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나도 그 점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가능하면 아름다운 여인을 선택하십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매기 목사님, 이것이 정말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름다운 소녀들보다 평범하고 순박한 소녀들이 훨씬 더 많은데 젊은 남자들이 아름다운 여인만을 선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못생기고 아주 평범한 여인이지 않습니까? 나는 나의 남편이 예쁜 여자들을 선택하지 않은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25년 동안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깊은 진리를 그토록 열심히 가르치는 분을 향하여 어떻게 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다만 주님께서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축복하신 것이라 말하는 사실에 대해서 목사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런 편지를 한 그 부인이 매규 목사님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매규 목사님은 이 부인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반했을 때 그가 여러분을 아름답다고 생각했으리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물론 남편들은 여러분을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내를 만났던 그날 밤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는 텍사스의 어느 날 여름밤이었고 우리는 친구 집에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친구들이 우리를 맺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포트워드에 약속이 있었으므로 초대에 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 나의 아내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었으므로 그 초대에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촛불 아래 있는 내 아내를 보고 반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갈색 머리와 갈색 눈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두 번의 데이트 때 구원했습니다. 첫 번째 데이트에서 구원하지 못한 것은 너무 서두른다는 인상을 주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한 번도 미인대에서 입상하지 않았지만 아름다운 소년이었습니다. 소녀였습니다. 이제 매기 목사님이 그 사모님을 만났을 때 그런 어떤 장면을 좀 수례를 하셨고요. 또 한 부인이 너무 남자들이 예쁜 여자만을 그 바라보고 찾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그 지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매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자기에게 아름답게 보인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자기 남편에게, 자기 남자친구에게 아름답게 보이면 되지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아름답게 보이려고 일부러 그렇게 너무너무 노력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진정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름답게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거나 예배 순서를 이렇게 쭉 진행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옳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리고 다른 것에 마음을 쓰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